오늘은 우리가 회개 성령 삶이라는 이게 세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주제는 제가 이제 이곳에 이제 대신 담임 목사님 대신 설교하면서 가장 많이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눴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준하게 예배를 드렸던 성도님들에게는 좀 복습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또 예배를 뭐 처음 이렇게 나오시거나 아니면 불참하시거나 뭐 개인 사정이 있어서 못 들으신 분들에게는 또 같이 우리가 처음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간 이것을 붙잡고 나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회개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회개는 다시 뒤돌아서지 않는 것이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회개는 다시 뒤돌아서지 않는 것이다. 사실 이렇게 교회를 좀 오랫동안 다니신 분이시라면은 이 회개하라는 말은 엄청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뭐 수십 번에서 수백 번 더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학생부 때 수련회로 가면은 자주 나오는 자주 등장하는 하나의 주제 중입니다. 하나의 주제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회개하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 분들께서는 내가 깨달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또는 죄를 뉘우치는 것으로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 말이 사실 맞습니다.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전부 다 하나님께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시 되돌아서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달라스에 차를 타고 간다고 예를 들어 설명합시다. 물론 제가 차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달라스에 이렇게 차를 타고 오고 있는데 이제 제가 남부의 방향으로 가지 않고 북부의 방향으로 간다고 얘기합시다. 근데 내비게이션 보니까 어떻게 잘못됐잖아요. 잘못됐으니까 어떻게 차를 다시 돌려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제가 차를 계속 이끌고 북부로 가게 되면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아마 캔자스 시티나 좀 더 다 그 위쪽으로 갈 건데 제가 계속 그 길로 간다면은 제가 가고자 했던 달라스가 아닌 잘못된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제 목적 원래대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는 다시 차를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만약에 제가 이때까지 온 시간들이 아까워서 또는 내비게이션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마음대로 가고자 한다면 저는 어떻게 결코 달라스에 도착하지 못할 것입니다. 회개는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앞을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길이 바로 올바른 길일 수 있고 또는 잘못된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만약 잘못된 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다시 되돌아가야 됩니다. 앞에 우리가 갔다 온 길이 아쉽더라도 내가 세상에 주어진 수많은 그런 것들의 즐거움과 쾌락 등으로 인해 아쉬움이 나의 발목을 붙잡을지라도 어떻게 우리가 다시 뒤돌아서서 이 모든 것을 떨쳐내고 발걸음을 움직여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 잠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이유와 수많은 원인들로 인해 다시 내가 가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만은 어떻게 내가 다시 나의 죄로 인해 다시 되돌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용서받은 것이지 진정한 회개를 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죄가 무엇인지 올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죄를 가리킬 때는 사회적 규범이나 사회적 도덕에 어긋나는 행위들 또는 우리가 말하는 법적 처벌들 또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들 할 때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할 때 죄를 짓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그 대상자가 돈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부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연애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자식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이 죄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앞에 서 있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속성은 교묘하고 아픈 것과 우리 외로운 것을 교묘하게 파고들며 우리가 우리한테 괜찮아 하면서 우리를 죄로부터 무뎌지게 만듭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제 양심을 이 죄를 측정하는 도구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어떻습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다른 사람들 똑같이 이렇게 행동하는데 너랑 똑같이 죄를 짓고 있는데 너는 왜 특별하게 행동을 하려고 하니? 너도 할 수 있어. 좀 더 좀 더. 라는 말하면서 우리를 교묘하게 하나하나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 혼자 양심을 지킨다고 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미혹하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죄의 대가로 인해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대속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이 자리에 함께인 줄을 믿습니다. 회개 없는 신앙은, 용서받음이 없는 신앙은 껍데기인 뿐인 신앙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주어진 것이며 그리고 비로소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시작이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나의 회개로부터 시작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면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같이 살펴볼 주제는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진정한 회개를 통해 성령 세례를 경험하자. 다시 해볼까요? 진정한 회개를 통해 성령 세례를 경험하자.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이들에게 항상 성령 세례가 우선적으로 뒤따랐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살펴보았던 말씀이 뭐였죠? 바로 예수님께서 광야에 들어가서 사탄에게 유혹을 당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에 이끌려 광야에 들어가셔서 사탄에게 세 가지 유혹을, 시험을 이기신 후에 그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몸과 영혼이 아픈 자들을 치유하시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교제를 나누셨으며 어린아이들과 고아와 과부들의 친구가 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배운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이들 역시 성령을 체험하기 전후의 모습이 매우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 감람산에 잡혀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매질과 책찍질을 당하신 후에 십자가를 메고 비아돌로로사라고 불리는 고통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후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평생 따르겠다고, 내가 그의 곁에 서서 평생 지키겠다고 선언했던 제자들의 모습은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자기가 예수님처럼 잡혀 죽을까봐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두려워서 공포에 떨며 다 도망가고 숨었습니다. 심지어 그 제자 중 가장 수제자 불렸던 베드로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는 어찌어찌 예수님의 그 재판장까지는 따라갔지만 어떤 사람들이 너 베드로 아니야? 라고 묻자 나는 아니야,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라고 세 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를 지었음을 깨닫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의 고향이었던 그 갈릴리 호수 가서 다시 업에 종사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서 말하는 모습과 우리가 상상하는 그 모습들은 좀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제자들을 생각했을 때 아, 예수님의 제자, 훌륭한 사람들, 하지만 그들이 우리가 실제적인 그 모든 감정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상황들이 얼마나 외롭고 공포에 떨었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성령을 체험하면서 이전의 모습은 달라졌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다시 성령을 체험한 이후 그들이 죽음의 공포가 아닌 그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어 복음을 전파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도망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20장 5절에 보면은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넣어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을 때 양손과 양발과 심지어 옆구리에는 창에 찔린 그 자국을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이 도마였습니다. 이 두려움과 원망 속에서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새로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들은 함께 모여 기도하되 하늘로부터 강력한 바람이 불어와 성령의 강림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새로운 영적 체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미국의 포스케어 창시장인 에미 샘플 메퍼슨은 이 성령 세례의 첫 증언으로 방언을 이야기도 합니다. 한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직접 받은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그는 최초의 일곱 집사였던 중 하나였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바로 그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뭐라 생각하냐면은 아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옳은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데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죽는 게 너무나 마땅해.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죽여야 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분노와 그 수많은 그 살기를 가지고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유대인 중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율법을 자기의 목숨처럼 지키고 살아가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그가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쫓아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냥 쫓아간 것이 아닙니다. 살기를 가지고 위협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색출하여 잡아넣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랬던 이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늘로부터 한 가지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 하시거늘. 이때 바울은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시나이까? 또 한 가지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는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채 그냥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도 때문에 그를 잡아 넣던 일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 그가 성령을 세례를 체험한 이후에는 그의 모습이 또다시 바뀐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평생 뉘우치고 후회하고 회개하며 살아간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는 예수를 알기 전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들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박해하고 가두었으며 이들을 폭행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용서받은 이후에는 내가 바로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란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닌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께 고백하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회개를 통하여 진정한 성령 세례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성령 세례를 체험하지 못했거든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이 시간 정말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13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이를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고 안 받고에 따라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감히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 세례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저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기도하라 하실 때 이 남녀노소들이 모두 구별하지 않고 함께 모여 기도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오순절 날 성전에 모여 함께 기도하며 모두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었고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선물 또는 다른 사본에서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할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좋으신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좋은 선물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좋은 선물을 반드시 뭐라고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이 모든 성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성령을 충만받는 것은 구별 없이 모두 받아야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아직 성령 세례 곧 성령을 충만케 되는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좋으신 하늘 아버지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도 성령 충만을 달라고 우리가 이 이름을 부르며 같이 기도하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모하여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의 자녀들 우리들에게 이 좋은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마지막으로 이 성령 충만을 경험했을 때 이 한 단계 더 발전하여 우리의 일상으로 나아가야 됨을 우리가 같이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삶으로 증명하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삶으로 증명하자. 우리가 오늘 같이 읽은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체험한 경험이요 더 이상 제자가 아닌 사도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지키기 위하여 세계 각국을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들은 이전에 죽음에 대한 공포 그리고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에 떨었지만은 진정한 성령세를 체험한 이후에는 더 이상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예수님의 마지막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세계 각국을 다니며 복음을 전파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가장 의심했던 그 사도 도마는 그 인도까지 당시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인도까지 걸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 역시 평생을 복음을 전파하다가 로마에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초기 기독교는 박해 아래 있었지만 수많은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로마의 박해와 싸웠습니다. 많은 이들이 붙잡혀 죽음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고 옥고를 치루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그 이상으로 이들은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경기장에서 때로는 사자의 밥으로 인하여 검사자의 칼날에 의하여 죽어가기도 했고 산 사람을 산채로 되어 등불로 만들었던 것이 이 로마의 박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들은 결코 신앙을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같이 보았던 카타콤 영상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지하 무덤 속에서 파고 들어가서 그 무덤에 모여서 신앙을 위해 지키면서 기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성령 충만을 위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루살렘의 성벽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급속도로 퍼져나간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불과 100년이 채 되기 아니기 전에 1세기경에 로마 전역에서는 아니 그 경계에 넘어 아프리카와 그 유럽까지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300년 후에는 로마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에서 어떤 국가 바로 기독교가 공인되는 기독교 국가로 바뀐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말로만 또 그냥 삶에서 드러내지 않고 그냥 실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들은 그냥 거짓말하고 속임수를 펼치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지금까지 결단코 이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조상,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며 삶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까지 이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짐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밭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 초기 기독교 신자들은 어려운 이웃들이 있으면 기꺼이 자기 재산을 팔아다가 어려운 이웃들을 나눠주고 도와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기독교 신자, 초기 기독교 신자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무조건 똑같이 행동하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당시와 현재는 상당한 시대적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나누는 이유는 바로 초대 기독교인들이 그 누구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묵상했고 기도했으며 삶에서 증명하고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한 가지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아이일까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성경 전체의 계명 중 가장 중요한, 가장 큰 계명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율법학자들, 또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스승인 예수의 명령에 따라 가장 먼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인들이 말씀을 받들고 몸소 실천에 옮겼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 받들고 똑같이 행동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의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해도 되고 해도 안 되는 것이 아니니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조건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을 바로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향해 사랑을 실천해 이 세상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구나라고 칭찬받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했구나라고 칭찬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몸소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하는데 같이 PPT 사진 보실까요? 혹시 아시는 분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바로 존 차우입니다. 이제 이분이 2018년 11월에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문명을 거부해온 인도의 북센티널 섬에 이제 한 원시 부족에 복음을 전파하다가 26살의 나이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처음 그가 발견됐을 때 이제 아무도 그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그의 일기장을 통해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일기에 따르면 2008년에 그가 17살이 됐을 때 이제 세계 각국에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가 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것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바로 이 센티널 섬과 이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곳에 내가 복음을 전파하겠다고 그가 서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센티널 부족의 언어를 연구하고 성경 번역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한편 여기 계신 오할류 학생들도 있는데 이분이 오할류 입학해가지고 또 같이 공부했는데 이제 이 교수 중 한 분이 이 사람을 보고서 이때까지 자기가 만나본 사람 중에서 가장 잘 준비된 사람이라고 칭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년의 기간을 거쳐서 드디어 2018년 10월 16일 이 인도의 안다마스에 도착하였고 11월 14일 밤 이제 센티널 섬에 가기 위해 어부들에게 이제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 가는 길에 순찰을 피하고 그가 그 해진 부족에 갔는데 이제 부족에 도착했는데 어떨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10년 동안 준비했는데 내가 말씀을 전파하고 그 엄청난 그 기대와 그 부푼 그 사명감을 가지고 갔는데 이 존차옥에 날라온 것은 말씀이 아닌 바로 화살과 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 사람들이 화살을 날릴 때 어떻게 이 사람이 한 사람 후퇴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이름은 존이에요.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라면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다시 카약을 이용해서 다시 섬을 방문했습니다. 물고기와 가위끈, 안전핀 등으로 부족에게 이제 선물을 줄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리고 그런 차우를 향해 한 남성이 불렀습니다. 그 남성은 하얀 꽃으로 만든 왕관 같은 것을 쓰고 있었는데 차우는 그들에게 경배와 찬양을 응답했지만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다시 이 사람에게 화살이 날라왔습니다. 근데 이 화살이 날라왔는데 기적적으로 성경의 화살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구하고 다시 도망쳤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아마 엄청난 실망과 낙심 그리고 두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기분을 이 일기장에 썼습니다. 주님, 이 섬이 당신의 이름으로 아무도 듣지 못하고 들을 기회조차 없는 사탄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리고 그가 셋째 날 자기가 죽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해안간 어선에 앉아 글씨를 휘갈겼었고 차오는 어부들에게 자신을 해변에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기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전 두렵습니다. 이곳에서 노을을 바라보니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태양이 마지막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 눈물이 납니다. 당신들은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시겠지요. 하나님, 전 죽고 싶지 않답니다. 하지만 저 섬에 가서 주님을 알리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어떻게 그토록 많은 죽음이 있었을까요? 이 일기가 마지막이 아니길 바랍니다. 만약 마지막이라면 그건 주님의 영광된 일이겠지요. 주님,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건 주님이 베푼 은혜입니다. 누군가 섬에서 나를 죽이려 한다 해도 그들을 용서하소서. 설령 그들이 나를 죽이더라도 말입니다. 존 차오는 자기의 죽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도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따라 사명을 위해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 자기의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SNS 통해서 왜 불법으로 이 섬에 가서 목숨을 던지냐고 비난했습니다. 왜 남들이 시키는 것도 아닌데 왜 가서 그런 일을 펼치냐고 그 사람을 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존 차우가 정말 순수한 마음과 순수한 의도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 들고 이 섬에 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자신의 목숨,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내놓더라도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파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이렇게 모든 순교를 하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순교를 한다면 그거 역시 기쁜 일이겠지만 사실 이 모든 자리에 있는 분들이 다 순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사람이 정말 무엇을 위해 왜 이 복음을 삶으로 증명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깊이 깨닫고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성령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실 때 우리가 삶에서 나타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삶으로 증명했을 때 우리가 칭찬받는 종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와 같이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거든 회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삶을 통하여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들리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자녀가 되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능력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간구하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정말 내 삶 속에서 살아 숨쉬며 나타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각 사업장 위에 각 손길에 아버지께서 축복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고 교통하고 역사하심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을 간구하며 삶으로 나타내는 당신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